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인 한미 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 비핵화를 천명한 뒤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비난한 맥스 썬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 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한 남한 기자단이 오늘 오후 원산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남한 기자단은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성남 서울공항에서 한국 정부의 수송기에 탑승해 약 1시간 뒤 원산에 도착해 미리 도착했던 외신 기자단에 합류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외신 기자단을 초청했던 북한은 지난 18일부터 한국 기자단 명단 접수를 거부해오다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명단을 접수했습니다. 한편 한국연합뉴스는 북한 측 관계자가 원산에서 남측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일기 상황이 좋으면 핵실험장 폐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이란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이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교장관은 오늘 텔레비전 연설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노골적이고 강도 높은 언사를 이어가며 이란에 대해 해묵은 의혹을 되풀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과 트럼프 정부 관리들은 잘못된 착각과 과거에 갇혀 있고 부패한 압력 집단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 군 사령관도 이날 미국은 이란과 군사적 대치나 전면전을 감행할 용기가 없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리아의 파이살 미크다드 외교차관은 이날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란군의 시리아 철수를 요구한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 문제는 시리아의 주권 문제로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의 미국 영사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비정상적인 소리와 기압으로 인해 가벼운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광저우 미국 영사관에서 일하는 미국인 직원들이 2017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신체적 이상 징후를 국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직원들은 현재 추가 검사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고 가벼운 뇌손상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대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정부도 이번 사안을 조사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국 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애매하고 감지하기 어렵지만 비정상적인 소리와 기압 자극에 관한 보고가 있었음을 공지한다며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건강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일어난 일과 연관성을 말할 순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2명에 대한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토드 로빈슨 미국 대사 직무대행 등 카라카스 주재 미국 외교관 2명이 군사적 음모에 연루됐다면서 48시간 내에 베네수엘라를 떠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 대선 직후 이루어진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헤더 노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외교관들이 군사적 음모에 연루됐다는 마두로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된 의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목소리)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 사증, 그러니까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구촌 시대를 맞아 입국 비자가 없이도 다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무비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 가능한 나라가 가장 많은 여권은 어디일까요? 국제교류단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올해의 헨리 여권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199개국의 여권을 조사한 결과 비자 없이 가장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은 일본 여권으로 모두 189개국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독일과 싱가포르 여권이 188개국으로 2위에 올랐고 한국은 187개국으로 핀란드, 프랑스 등과 함께 여권 지수 공동 3위 그룹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영국, 노르웨이 등과 4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북한의 경우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43개로 민주콩고, 이란 등과 함께 92위 그룹에 포함됐고요. 무비자 여행국이 가장 적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30개 나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2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높게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6도, 신의주는 13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1도에서 22도, 함흥은 11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9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샘 쿡이 부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순 있겠지만 변화가 오리라고 믿는다는 A change is gonna come. 들어보시죠. I was born by the river in a little tent. Oh, and just like the river I've been running ever since.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I know a change gonna come. Oh, yes, it will. It's been too hard living, but I'm afraid to die. 'Cause I don't know what's up there. Beyond the sky,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I know a change gonna come. Oh, yes, it will. I go to the movie and I go downtown. Somebody keep telling me don't hang around.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I know a change gonna come. Oh, yes, it will. Then I go to my brother.
say, brother, help me please. But he winds up knocking me back down on my knees. Lord, there have been times that I thought I could last for long, but now I think I'm able to carry on.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I know a change gon' come. Oh, yes it will.
Salah Isn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지 최고위직 미국 외교관의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대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한 데 반발한 건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고요. 이어서 중국의 지역 간 격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최고위직 미국 외교관이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요?
네.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관의 최고 책임자인 토드 로빈슨 대사 대리와 브라이언 나랑호 공사에게 48시간 내에 출국하라고 명령했다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반정부 음모에 관여한 게 추방 사유라고 이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설명했는데요. 우리는 당할 만큼 당했다면서 미 제국주의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마두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최고 책임자라고 했는데 대사가 아니고 대사 대리군요.
네,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수교한 상태지만 상대국에 지금 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갖가지 문제 때문에 두 나라가 서로 대사를 추방하고 또 소환하기를 거듭하다가 2010년 이래에는 서로 상대방 국가의 대사를 파견하지 않아서 외교 관계가 격화된 상태입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어떤 식으로 이 반정부 음모에 관여를 했다는 겁니까?
이 마두로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요. 이 로빈슨 대사 대리와 나랑호 공사가 CIA, 그러니까 미 중앙정보국의 현지 조직의 순회로 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난 일요일 20일 실시됐던 베네수엘라 대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베네수엘라 야당 후보들에게 사퇴 압력을 넣는 식으로 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대선을 방해하는 활동을 했던 건가요?
이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이길 것이 확실시 되자 이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기로 미국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마두로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실제 주요 야당들이 줄줄이 불참한 가운데 이 눈에 띄는 경쟁자 없이 마두로 대통령이 약 68% 득표율로 승리했는데요. 이 야당들이 대선에 나오지 않은 게 미국의 음모 때문이었고 그 음모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던 게 로빈슨 대사 대리와 이 나랑호 공사였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당사자인 로빈슨 대사 대리는 마두로 대통령의 주장을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같은 날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같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은 이 텔레비전 연설을 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증거는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 정작 미국 외교관들을 추방시키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마두로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전날 21일 단행한 금융 제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제재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 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 고위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의 제재가 어떤 내용이었죠?
베네수엘라 정부 그리고 국영기업 페데베사 등이 발행한 모든 채권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요일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인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이 발행한 매출 채권, 담보부 채권, 또 지분권을 일체 거래할 수 없는데요. 앞서도 미국 정부는 이 베네수엘라 당국이 조기 대선 실시를 결정했을 때부터 이 선거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대통령 선거를 강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제재하겠다고 이미 예고했었습니다.
예. 자, 베네수엘라 대선에 대한 이 미국 정부 이런 강경한 입장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국제사회도 미국의 입장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 베네수엘라 이번 대선이 민주주의 투명성과 법치에 대한 존중 없이 이루어졌다면서 이 EU도 추가 제재하겠다고 예고했고요. 베네수엘라 주변 국가들의 모임인 리마 그룹은 이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예, 자 리마 그룹이라는 게 뭐고 또 이 리마 그룹이 어떻게 후속 절차를 한다는 겁니까?
최근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 혼란 속에 이 수년 동안 이웃나라로 떠난 베네수엘라 주민이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난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인접 국가들과 또 캐나다를 포함한 14개 나라가 지난해 8월 결성한 모임이 바로 리마 그룹입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리마 그룹은 베네수엘라 대선 다음 날인 21일 선거 강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국 대사들을 일괄 소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촌 언에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왔군요.
네. 이 110억 원, 미국 돈으로 약 1,02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수수와 350억 원, 약 3,230만 달러대의 횡령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수감됐던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검찰이 억지로 자신을 엮었다 하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네, 자, 이 전 대통령이 밝힌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함께 준비해온 입장문을 직접 법정에서 읽었는데요. 정치를 시작하면서 권력이 기업의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품었다고 강조하고 결코 재임 중에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시행했던 4대강 사업, 제2 롯데월드 건설 등이 모두 시끄러웠고 이 때문에 퇴임 후에 감사도 받고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불법 자금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법정에 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 전 대통령이 네 번째인데요. 전노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과 거액 비자금 조성 관련 유죄 판결로 징역형을 살다가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측근 최순실 씨와 함께 이른바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건 등으로 아직 재판 중인데요. 지난달 초 열린 1심에서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 원, 미국 돈으로 약 1,700만 달러 형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재판은 이 전직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특별히 관심이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중에 건강이 악화되고 인권 침해를 받았다면서 모든 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직접 이 전 대통령이 입장문까지 들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언론과 시민들이 그 내용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 자 이번 재판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조금씩 엇갈리는데요. 야당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면서 이전 대통령 입장을 옹호했고요. 오늘 재판을 직접 방청했다는 한 대학생은 뉴스로 알려졌던 것보다 더 많은 범죄 사실이 있어서 놀랐다면서 이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지역 간 빈부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소식이군요.
네, 최근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이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내 31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직접 비교 분석한 결과 이 대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들 간의 소득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블룸버그 통신이 국제통화기금 IMF와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토대로 조사 분석한 결과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의 1인당 GDP는 지난해 5만 3천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스위스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반면에 윈난성에서는 9천 달러에 불과했고요. 특히 간쑤성은 7,600달러에 머물렀습니다. 31개 지역 가운데 최하위였는데요. 이 같은 수준은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같은 나라 수준입니다. 참고로 중국 전체의 1인당 GMP는 약 15,000달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역 간의 생활 수준 격차도 뭐 상당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중국 최대의 금융도시인 상하이나 수도 베이징처럼 대도시에서는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거리에서 주행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앱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첨단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어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참고로 중국 전역에서 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10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역별 빈부격차가 심각한 그 이유가 뭘까요?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이들 도시에는 중국 최고의 대학들과 고소득을 보장하는 직장들이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월등한 사회기관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도 현재 이런 경제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경제 불균형 균형 해소와 빈곤 퇴치를 주창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 불균형 해소와 빈곤 퇴치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도시화 현상도 이 지역별 빈부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어떻습니까?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국의 도시화 비율은 59% 정도입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광둥성의 경우 도시화 비율이 70%대에 이르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경우 82%, 태국은 50%고요. 인도는 33% 정도입니다.
예, 자,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그래도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좀 줄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저소득층 지역과 또 베이징, 상하이, 광둥, 선전 같은 일선 도시들 간의 소득 격차가 지난 2005년 56%였던 게 지난해에는 4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구이저우, 윈난성, 간쑤성 같은 세 개 지역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윈난성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인 커피 전문 기업인 스타벅스가 진출해서 이 커피 농사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측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에 6억 명의 중산층 고객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지아주와 아칸소주 등 4개 주에서 어제 예비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흑인 여성 주지사 후보가 선출돼 화제입니다. 연방하원이 은행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0여 년 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됐던 이 도드 프랭크법 일부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 유독성 연기를 내뿜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내 4개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됐군요.
네, 조지아주, 켄터키주, 아칸소주 그리고 텍사스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됐습니다.
네, 프라이머리는 보통 예비선거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비밀투표로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겁니다. 예비선거에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가할 수 있는데 당원들만 참가하는 폐쇄형도 있습니다.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경선 방식으로 또 코커스도 있는데요. 이건 당원대회라고 해서 당원들이 공개적으로 후보를 뽑는 겁니다.
예, 자 어제 예비선거가 치러진 지역이 대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 자, 이 가운데 조지아주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 결과가 눈길을 또 끌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예비선거에서 이 주 하원의원 출신인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가 이겼는데요. 에이브럼스 후보는 이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네.
만일 에이브럼스 후보가 오는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이기면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주지사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주지사 가운데 여성이 6명인데요. 중남미계인 뉴멕시코 주지사를 빼면 모두 백인입니다.
예, 자 에이브럼스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올해 44살로 위스콘신주 태생인데요. 청소년기에 이 조지아주 애틀란테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이 조지아주 하원의원에 당선됐고요. 그 뒤 주 하원 민주당을 이끄는 자리에 오르는 등 착실하게 이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에이브럼스 후보가 지난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연설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에이브럼스 후보가 민주당 진보 세력의 새로운 기수로 불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버니 샌더스, 코리 부커 상원의원 등이 에이브럼스 후보를 지지했고요. 미국 가족계획협회 등 몇몇 전국 조직도 그를 지지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조지아주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공화당이 주지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 이래 지금까지 이 조지아 주지사 자리는 모두 공화당 차지였는데 과연 에이브럼스 후보가 올해 중간선거에서 이 공화당 아성을 무너뜨리고 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 그것도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11월 본선거에서 에이브럼스 후보와 맞붙을 공화당 후보는 누가 됐을까요? 이 현직 주지사 후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공화당 소속의 현 이 네이선 딜 주지사가 임기 제한 탓에 이번에는 나오지 못합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결과 케이시 케이글 부지사 그리고 브라이언 캠프 주 내무부 장관이 결선 투표에 진출했는데 오는 7월 24일에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네, 자 에이브럼스 후보 외에 다른 지역 예비선거에서 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뭐 공화당보다는 역시 민주당 쪽 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예.
특히 여성 후보들이 약진했습니다. 이 켄터키주 렉스턴 지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는 이 최초의 여성 해병전 투기 조종사였던 이 에이미 맥그레이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맥그레이스 후보는 당이 지원하던 짐 그레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갈랜드 바 현직 이 공화당 하원의원과 겨룹니다.
네, 이제 그레이스 후보에게 진 이 짐 그레이 후보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던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 공화당 랜드폴 현 상원의원에게 졌습니다. 이 그는 동성애자인데요. 렉싱턴 시장을 두 번이나 지낸 사람입니다.
예. 자, 최근 치러진 이 네브래스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당이 치워다던 후보가 탈락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역시 여성인 카라 이스트만 후보가 이 민주당 의회 선거위원회가 지지하던 후보를 눌렀습니다. 아, 그 밖에 이 텍사스주에서는 이 동성애자인 여성 후보 두 명 그리고 이 중남미계 여성 후보 한 명이 또 예비선거에서 이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자, 올해 예비선거 결과를 이렇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 새로운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두드러진다 이런 또 평가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유권자층 특히 결혼하지 않고 젊고 인종적으로 이 다양해진 이 유권자층의 표심이 두드러지는데 어제 민주당 프라이머리 결과도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쪽 예비선거 결과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보수 이념의 순수성을 강조한다거나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고 또 기존 워싱턴 중앙정치권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이 어제 금융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군요.
아, 예, 연방 하원인데요. 10여 년 전 발생한 금융 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변경하는 법안이 어제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자,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대략 세 가지로 중요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도드-프랭크법은 이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은행들은 반드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은행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었죠.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 금융기관이 예기치 않은 위기에 견뎌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건데요. 새 법은 이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을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이상 기관으로 바꿨습니다.
네, 자,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이 금융위기 때요. 이 대형 금융기관들이 손실이 쌓여서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는데요. 이걸 막으려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생존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게 바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는 이른바 볼커룰 적용 대상을 완화한 겁니다.
예, 자, 이 볼커라면 전직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말하죠?
맞습니다. 이 볼커룰은 은행이 위험한 투자 활동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인데 폴 볼커 전 연준의장이 제안했다고 해서 볼커룰로 불리는데요. 이 새 법안은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하 금융기관들은 적용 대상에서 뺐습니다.
예, 자, 지난해 금융위기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투자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파생상품 같은 위험자산에 이 무분별하게 투자하다가 경제가 무너졌는데요. 이런 사태가 재현되는 걸 막으려고 볼커룰을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이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이제는 이런 위험한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어서 이들 기관을 볼커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예, 자, 새 법안은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도드-프랭크법이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즉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까다롭게 만들었었는데요. 이 새 법안은 작은 은행이나 지역 은행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은 쉽게 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법안이 오래전에 연방 상원에서 넘어왔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크레이퍼 공화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인데 지난 3월에 이미 상원을 통과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하원에서 처리가 좀 늦어진 셈이네요.
네. 공화당 소속의 이 잽 헨살링 이 하원 재정위원장이 이 법안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처리를 미뤘는데요. 그런데 법안을 수정하면 처리를 거부할 것이라는 경고가 상원 쪽에서 나오자 결국 손을 대지 않고 하원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예, 자, 충분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기존에 있는 규제를 충분하게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 등 공화당 보수파들이 요구한 항목들이 대거 빠졌는데요. 이 때문에 이 도드-프랭크법의 근본 구조가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되는데요. 백악관 측은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와이 제도를 구성하는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이죠. 빅 아일랜드라는 별명을 가진 하와이 섬이 화산 분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걱정되는 상황이 등장했군요.
네,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는데 이 섭씨 1000도에 달하는 용암과 바닷물이 만나면서 유독성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암이 지열 발전소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용암과 바다가 만나서 연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네, 이 뜨거운 증기에다가 염산, 거기에도 미세한 유리 조각들까지 들어간 연기입니다.
예.
특히 이제 연기에 있는 염산이 눈과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요. 호흡기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답니다. 이 현지 관계자들은 이 입막에 마스크를 써도 연기 속에 있는 염산 성분을 막지는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유독 성분이 있는 연기가 외부로 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 유독성 연기가 바람을 타고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현지 해양 경비대가 이 사람들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해변에서 피하는 것을 도우려고 이 현지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지난 2000년에도 이 비가일랜드에서 이 용암과 바닷물이 만든 유독성 연기 때문에 두 명이 사망한 바 있었는데요. 현지 당국 현재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연기 주변에서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용암이 지역 발전소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과 월요일에 이 지열 발전소 쪽으로 향하던 용암이 지금은 이제 정체해 있는 상황이랍니다. 관련 당국이 이 폭발을 막으려고 긴급하게 발전소 안에 있던 인화물질 약 20만 리터를 제거했고요. 지열을 뽑아올리던 구멍들을 메웠습니다.
네, 자, 지열 발전소는 말 그대로 땅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만드는 곳이죠.
맞습니다. 이 땅 속에요. 1800m에서 2400m 깊이로 구덩이를 파서 여기서 나오는 뜨거운 물 증기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이 지열 발전소가 이 비가일랜드 발전량 가운데 25%를 생산합니다. 현지 당국은 용암이 발전소를 덮쳐서 이 가스와 증기가 대규모로 새어나올 것을 우려하는데요. 이 발전소는 화산이 분화한 뒤인 지난 5월 3일에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네. 자, 이 화산 폭발이 가져온 피해 규모 지금까지 어떻게 되나요?
흘러나온 용암 때문에 적어도 건물 44채가 파괴됐고요. 주민 2,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근데 또 특히 이 화산 분출 때문에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서 비가일랜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엔 용암에 다친 사람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 용암 파편이 튀어서 다리 쪽을 심하게 다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암 파편이 아무리 작더라도 맞으면 사람한테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밖에 유독성 연기와 지열 발전소 외에도 밭에서 썩어가는 작물들도 걱정거리라고 하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 작물이 썩으면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용암을 만나면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삶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고 토로하는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 들어보시죠.
Because of you.
Mm-hmm.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미국에서는 50개의 주를 대상으로 이런저런 조사들을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가장 잘 사는 주는 어떤 주고 또 어떤 주가 가장 못 사는지 또 어떤 주가 가장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지 같은 거죠. 유타주는 50개 주 가운데서 흡연 인구 비율이 가장 작은 주로 늘 손꼽히는 곳입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곳곳에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중서부에 있는 유타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타주는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전체의 면적만한 크기의 주입니다. 인구는 30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60% 이상이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몰몬교 신자들입니다. 유타주에 이렇게 많은 몰몬교 신자들이 사는 건 유타주가 1800년대에 동부에서 이교도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쫓아서 이주에 정착한 곳이라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데요. 유타주에서 유타 코리안 타임즈를 발행하고 있는 노 사무엘 편집장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당시에는 유럽계 백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동부에서 출발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까지 서부로 향해 오다가 로키 산맥을 넘어서 솔트레이크 시티를에 도착해서 정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대체로 몰몬교도 하면 더 일부 다처제로 유명한 것으로 가끔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몰몬교도들은 과거에 일부 다처제를 했었던 역사적 기록은 맞고요. 또 지금도 도시를 떠나 몰몬들만 사는 그런 마을에서 가끔 일부 다처제의 불법성을 이제 기사화하는 뉴스들이 종종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과부가 된 여성과 그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이 몰몬 교단은 1890년에 일부 다처제를 불법으로 공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몰몬교는 유타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그 솔트렉시티의 다운타운은 대부분 몰몬 종교 땅이고요. 또 비즈니스하는 모든 다운타운의 기관들도 대부분 몰몬교도 땅에서 몰몬교와 함께 연계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종교 사업이랄까요? 이 몰몬교, 전 세계 몰몬교의 그 재정이 이곳으로 다 들어온다고 그러죠. 몰몬교의 바티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솔트렉시티죠. 그래서 몰몬교의 그 종교적 재정이 굉장히 튼튼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 전국적으로 불황이 찾아와도 이것은 그 별 관계가 없는. 그래서 불황과 호황에 큰 여파가 없는 꾸준한 재정적으로 아주 꾸준한 그런 곳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타주는 주민 10명 중에 7, 8명은 몰몬교 신자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늘면서 몰몬교 신자들의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요. 지난 2000년에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유타주로 이주한 노 사무엘 씨도 처음 이주를 결정했을 때는 몰몬교 신자가 아니라서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요. 20년 가까이 유타주에 살면서 어땠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저도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 몰몬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배타적인 것에 우려를 했었는데요. 여기 들어와서 제가 2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몰몬교에 대한 배타적인 것은 제가 거의 느끼지 못했고요. 이제 주로 이쪽의 인구 분포가 유타주 전체 인구가 300만이 넘는데요. 300만 가운데 90% 이상이 백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백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백인들 문화 속에 백인이 아닌 인종 계층은 좀 아무 숫자가 적으니까 좀 위축을 받는다랄까요? 뭐 그런 어떤 느낌 외에는 뭐 전혀 어떤 종교적 갈등이나 뭐 이런 거는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유타주에는 8,000명에서 8,5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있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주정부 공무원부터 한인식당, 세탁소, 식료품점 등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유타주에는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인들이 꽤 많다는 건데요.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유창한 수준인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역시 몰몬교와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노 사무엘 씨 도움말입니다.
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국의 신문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 아주 좋은 백인 남성들, 여성들이 많은 것이 여기 유타입니다. 이유는 그 몰몬 교도들은 해외 선교를 거의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몰몬 교에서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 해외에 나가서 몰몬 교를 선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거기서 한국이 상당히 인기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 몰몬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또 여러 그룹을 통해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죠.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아주 썩 훌륭히 잘하는 그런 한국어 실력이 있는 현지인들이 많은 곳이 여기 유타입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Like the state of Utah, no place I would rather be. 미국의 언론들이 유타주의 특징으로 꼽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타주는 자연 경관이 멋지고 웅장한 만큼 국립공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State of National Park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노사무의 유타 코리안 타임즈 편집장 설명입니다.
미국 내에서 여러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유타주가 랭킹 1위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이 많은 곳으로 국립공원과 주립공원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랭킹 1위입니다.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아치스 캐년 뭐 이런 그 유명한 국립공원들이 많이 퍼져 있죠. 뭐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죽기 전 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좀 신기한 기기면묘한 그런 자연이 만들어 놓은 캐년의 아름다움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캐년 국립공원들이 주변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 하나 유타주의 특징으로 꼽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금연, 금주율이 상당히 높은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역시 몰몬교와 관계가 많다고 하네요.
건강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솔트렉시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솔트렉시티는 몰몬교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금연 인구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술을 먹지 않는 금주랄까요? 심지어는 카페인 음료도 가장 적게 마시는 곳이 유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몰몬 교도들은 카페인 음식을 먹지 않거든요.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수 콜라라든지 커피라든지 먹지 않습니다. 몰몬 교도들의 어떤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그래서 그 흔한 커피점도 여기 솔트렉시티 오면 찾기가 쉽지 않은 좀 특이한 것이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유타는 도박을 금지하고 그 로또나 이런 그 로라리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기 때문에 슬롯 머신장이나 또는 복권을 파는 곳이 없는 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절제와 검소,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유타주에는 장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학교 갈 때, 회사 갈 때, 가까스로 지하철을 탔거나 아깝게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가까스로 아쉽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Close call. Close call. Close call. Close call. 이 표현은 10년 감수하다, 아슬아슬하다는 뜻인데요. 경기나 대회 등 승부를 가릴 때 close call 이라고 하면 박빙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t was a close call, but the Korean team won. 아슬아슬한 경기였지만 결국에는 한국 팀이 이겼어. The race was too close a call. 그 경기는 승부를 가릴 수 없는 박빙이었어. I almost missed my flight because of traffic. What a close call.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하마터면 비행기 놓칠 뻔했어. 정말 아슬아슬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t was a close call, but the Korean team won. The race was too close a call. I almost missed my flight because of traffic. What a close call. 오늘은 close cal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팬다우 발레의 곡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진실이니 제발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True 전해드리며 저희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true, funny how it seems, always in time, but never in line for dreams. Head over heels, went toe to toe, this is the sound of my soul, this is the sound.
VOA World News.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4년 5월 23일 오늘 미국의 유명한 은행 강도 보니와 클라이드가 사살됐습니다.
The inevitable end. Retribution. Here is Clyde Barrow and Bonnie Parker.
이 둘은 자동차를 타고 미국 루이지애나주 깁스랜드 근처를 질주하던 중 잠복해 있던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연인 사이였던 보니와 클라이드는 1932년부터 미주리주와 오클라호마주, 텍사스주를 돌며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주유소와 은행, 식당 등에서 돈을 털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약 2년에 걸쳐 12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 보니와 클라이의 은행 강도 행각은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보니와 클라이드의 일화는 이후 1967년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로 만들어지며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1937년 5월 23일 오늘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가 97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John D. Rockefeller, whose Standard Oil Company dominated the oil industry, dies in Ormond Beach, Florida at age
97. 1839년 미국 뉴욕주 리치퍼드에서 태어난 록펠러는 어렸을 적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록펠러는 이후 31살 되던 해 오하이오 스탠더드 오일사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편법으로 석유 사업의 동맥인 철도를 장악하고 경쟁자들을 쓰러뜨리면서 1881년에는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록펠러는 대중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탠더드 오일사는 1911년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재계에서 물러난 록펠러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재산을 장학사업에 기부했고 미국 최초의 의학연구소인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1913년 록펠러는 자신의 이름을 딴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 5억 5천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자선사업에도 힘쓰게 됩니다.